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76편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역사적인 사건과 개인적으로 겪었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귀한 시편의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위로와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이 말씀의 깊고 오묘한 뜻들을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우리의 삶의 목적지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을 이해하는 일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대로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고 또 5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고 각 권의 주제가 있고 또 마지막 성숙, 4권의 주제가 성숙이고 5권의 주제가 완성인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3권 73편부터 89편까지의 주제는 황폐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하면서 한편 한편들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큰 그림을 보지 않은 채 한 부분만 보면 그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단지 어떤 내용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이 말씀의 실제적인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76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3권의 주제가 황폐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다윗 궤보의 왕좌와 그 왕관이 티끌 가운데 내동댕이 쳐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89편의 내용이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권을 생각하면 구원에 대한 소망이 거의 다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삽은 삼권의 첫 번째 시편인 73편에서 1절, 2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선을 행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작 고통과 어려움이 주어지고 그리고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니 이런 이유 때문에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의인들이 고난을 겪음에도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로 비난하지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악이 이처럼 창궐하느냐? 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느냐? 왜 오히려 의인들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느냐? 이런 말로 비방합니다. 이런 가운데 신자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게 73편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성소의 사님을 만나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게 될 때만 신앙의 의문이 해소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73편이었거든요. 그런데 74편은 주전 596년에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 시편 74편은 뭘 보여주었는가? 결국은 악을 행하는 개인과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74편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악인들이 그 당장 벼락 맞아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 마지막에 악과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내용이 75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래서 75편 2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노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 76편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 그 말이죠. 76편은 이 대적 세력들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은 세상 왕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황폐화시키는 중에서도 그들 위에 진정한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대적 세력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왕도인 시온을 즉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76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시온을 공격하는 대적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겠는데 70인역 성경 잘 알고 계신 바대로 헬라화된 헬라 문화권 안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죠. 구약 성경을. 그게 바로 70인역 성경인데 70인역 성경에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76편에 뭐라고 표제어가 붙었는가 하면 아수르인에 대한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6편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에 BC 701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공격을 하지요. 히스기야 왕 때. 그런데 공격했다가 하루아침에 패퇴당하는 이런 사건, 바로 그 사건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는 시편이 76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 일을 배경으로 하는 74편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의 교회인 시온을 침략한 자들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데, 먼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의 앞좌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너 누가 보내서 왔느냐라고 물으면 누가 보내서 왔다고 제가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나다 그러면 저를 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나다 그러면 접니다라고 말하면 목소리를 들어서나 또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통해서 최덕수 목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경험도 없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만 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나다라고 계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가? 그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성호,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셨느냐? 어떻게 드러내셨을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 그 구원 사건으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열 가지 재앙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네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뭔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 그분의 계시, 자신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는 계시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려는 듯 시편 기자는 제일 먼저 알려지셨다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해요. 오늘 시편 말씀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알려지셨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셨는가 라고 할 때 시편 76편에서는 교회를 대적하는 군대를 멸하심으로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누구에게 나타내셨는가?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알려지셨다,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죠. 그래서 시온과 평행을 이루는 살렘이라는 단어도 나타나는데 살렘은 예루살렘의 오래된 이름입니다. 단축어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오래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 멜기세덱이 살렘왕이라고 말하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온과 살렘을 자신의 장막과 초소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과 초소는 야수들이 사는 굴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단어를 사용했느냐? 왜 시온산을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시온산이 마치 야수들이 사는 그런 것처럼 왜 말씀하는가 라고 할 때 공격당할 때 반격하는 사자 같은 이미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사절에 보면 약탈한 산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마치 맹수가 약탈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온과 살렘이 하나님의 거처임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가운데 거하시는가? 이스라엘 중에 곧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슨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성전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성전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냐라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거기에서라는 이 거기는 시편 76편 상황에서는 시온산이나 예루살렘을 가리키겠죠. 신약으로 말하면 바로 교회, 즉 우리 자신, 세상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무기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무기가 뭐지요? 물리적인 힘이나 돈이나 권세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무기들, 여기 보니까 불화살, 방패, 칼 이런 것들을 부서뜨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는 바대로 이 무기가 매우 중요하지요. 어떤 무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모든 전쟁 무기들을 다 깨뜨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무기가 아무런 쓸모가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사실 열왕기하 19장에 나타나 있는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무기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들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셨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사절에서 묘사하는데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탈한 산이라는 이 표현은 침략한 군사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먹잇감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약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꾸짖으시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상황에 개입하신 그 효과, 그것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 강한 자는 누굴 가리킵니까? 의지가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군대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반 소리 지르면 그냥 뒤로 물러가는 이런 졸장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군대는 의지와 자기 확신이 강해서 흔들리지 않는 군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다 격퇴될 것을 또 병과 말도 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14장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홍해 도하 사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들을 추격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홍해 물이 그들을 다 수정시켜버린 바로 그 사건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은 갑자기 거꾸로 떨어져서 반격할 기회도 없고 심지어 무기를 손에 잡을 시간조차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어떤 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가?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꾸짖으신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짖으신 결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8장 이런 데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으시죠? 귀신들을 놓고 꾸짖으시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힘을 행사한 것도 아니세요. 그냥 입으로 그냥 꾸짖으셨는데 꾸짖으시자 대적 세력들이 다 패퇴당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자폭탄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당연히 두렵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것에 100배, 1000배 되는 그런 핵폭탄들이 몇천 개인지도 몰라요, 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있게 하실 수도 있고 없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한다면 이러면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7절부터 10절까지 두려워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경외받을 이신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주를 경외함이라는 이 표현 시편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도합 27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편 3권에서는 그러니까 73편부터 89편까지는 딱 4번 나타나요. 이 표현이. 그런데 두 번은 본문 7절과 11절에 나타나고 다른 두 번은 시편 85편 9절 86편 11절 이렇게 해서 네 번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85편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86편 11절에는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리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6편에 즉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혔던 대적 세력들을 멸하시는 이런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시편 76편에 주를 경외한다라는 이 표현이 두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강력한 재판장과 같은 분이신 하나님 그분은 인생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상실되면 삶은 방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신자가 가져야 될 신앙의 정서 두 가지를 뭐라고 말했죠? 그분을 경외함으로 떨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것. 경외심과 즐거움 이게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즉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인생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본래 설 수 없다는 말은 단지 그냥 이렇게 서 있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죠. 생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땅의 임금들, 왕족들, 그 다음에 장군들, 부한자들, 강한자들, 이들에게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서리요. 이렇게 소리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신자가 어떤 자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만 믿는 게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 사실만 아는 것은 신자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정도는 마귀도 갖고 있었던 믿음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느냐? 예수님을 잘 하는도다. 마귀도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노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신자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때문에 그리스도께 피하여 들어가는 자가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이 선포되고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8절에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을 공격하는 아수로 같은 그런 대적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자와 같고 이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이 일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덜덜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심판하러 일어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라고 말했죠. 땅의 모든 온유한 자. 여기 온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겸손한 자, 고난당한 자죠. 산상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주리고 애통하고 목마른 자를 가리키죠. 그리하여 주님께 반항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와 반대되는 겸손한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고난당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10절 이하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의 노여움은 주님을 찬송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노여움이 주님을 찬송한다. 해석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따라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런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심판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 심판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야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노여움 중에 남은 노여움이 있다면 그 노여움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 금하실이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허리띠를 띈다, 맨다는 뜻입니다. 허리띠를 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전투한다는 뜻이에요. 허리띠를 맨다는 말은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표현이 에베소 6장에 나타나고 있죠. 그것은 단지 그냥 허리띠만 졸라 맨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누가 싸우신다는 것입니까? 노를 바라는 악인들과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싸움이 어떻게 되겠어요? 크고 두루시 하나님 앞에 인생들은 없는 자와 같이 되고 맙니다. 출애굽기 3장, 4장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모세나 이스라엘 민들이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두려움이었죠. 그죠?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았어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피조세계와 구별되어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모세가 있었지만 모세를 통해서도 그들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했잖아요. 그죠? 왜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까? 진정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만이 두려움으로 더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인생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과 열방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제와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물도 가져오라 그러죠. 누구한테 가져오라 그래요? 그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의 주변의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피조세계 인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에게 예물을 가져와야 되고 누구에게 경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마땅히 경외할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분은 고관의 길을 꺾으시는 분이라고 12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고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한 군왕들의 그 용기를 가리키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이해할 때 시편을 큰 흐름 안에서 생각하고 한편 한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간다. 이거 하나만 알아가지고서는 우리는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잘못하면 배도자가 되고 말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칼을 겨누고 총을 겨누어도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경륜과 그분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마지막을 어떻게 악인들을 심판하신지를 알 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기계를 드러낼 수 있고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상권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황폐하라 그랬죠? 사권의 주제는 성숙이고 오건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열방에 의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연단이 되고 그러면서 성숙이 되고 그러면서 완성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3, 4, 5권의 그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적용한다면 그런 순서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교회가 짓밟히는 상황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교회에 대한 비기독교인들의 시각은 이전과 다릅니다. 정말 정말 달라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런 가운데 어떻게 세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견제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상황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황폐화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교회 대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취해서 오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더 경외하고 더 사랑해야 될 것인가? 마땅히 경외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 그분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상황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죠.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의 교회 황폐화된 상황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시편 73편 말씀대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의인이 이처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악인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가? 이때 문제 해결은 뭐라고요?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실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사실을 아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마땅히 경외할 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또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할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없는 것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들은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처럼 패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고단한 현실, 자칫 잘못하면 실족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단지 그냥 조심조심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만 걸어가는 그런 정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이런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헤쳐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의 경륜 가운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요, 교회가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실 것이요, 역사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요, 마침내 악한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한 것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단지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는 이런 매우 근시안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 창조와 타락과 또한 구속과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 가운데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몰고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종말에 이루어질 그 심판의 날을 주목하고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울 대로 두려워하고 마땅히 경외 받으실 분은 하나님 그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께 경배할지언정 세상 앞에 절하고 세상 앞에 물을 꿇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더해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되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형제 사랑과 또한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사랑을 더하는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용기 있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드러내어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